로마서를 같이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저희가 이제 13장 로마서 13장의 그 앞부분에서 권력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로마서 13장은 특별히 12장서부터가 이제 교리를 끝내고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은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라면 13장, 14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대외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처신이라든가 또 교회 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주가되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저희가 7절까지 그 국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저희가 한마디로 조금 제목을 붙인다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소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9절에 보시면,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너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본 대단히 유명한 9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이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다섯 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일단 좀 하나로 치면 복음서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칠 때 이제 다섯 군데로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 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레위기 19장 예, 18절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게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그 5대 희생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18장서부터 이제 성별에 관한 얘기가 이제 19장, 20장으로 쭉 이어지는 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사법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9장 18절에 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을 주시는 것은 뭐 우리가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대단히 율법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율법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의 이 19장 또 마태복음의 22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이 말씀이 한번더 나온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5장 13,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서에서 2장 8절에서 또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열 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전제해 놓으신 채, 그리고 율법과 이 사랑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잠깐만 좀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율법과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을 성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이때 성취라는 것은 뭔가를 갖는다는, 뭔가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ulfill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지금 10절에 들어 있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취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나 자신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율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가시나요? 내 이웃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의 어떤 사회적 목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나요? 율법이 단순히 목적이 그것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렇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더러움 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예,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율법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의 근본 취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율법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그 목적과 기능,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조심스럽게 이 사회적인 측면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또 적용해 보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아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뭐가 해가 되냐? 죄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의 취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것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건 둘 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웃에게 전혀 해 안 끼치고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이웃에게 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구의 식량의 이 몫이 100이면 그 중에 내가 50을 먹으면 다른 나머지 99명은 50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상에 어쨌든 굶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배불리 먹죠? 그렇죠? 예. 네. 오늘 짜장밥 두 그릇 드신 분 있죠? 예. 네. 잘 드셨습니다. 예. 네. 예.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정말 무한하게 이타적이고 이웃을 정말 내 몸 아끼듯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13장에 11절서부터 보니까 이것은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근신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 실제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밤과 낮, 이것이 지금 이제 태양과 달, 요것과 연관해서 성경이 또 참, 중요한 그런 이제 교리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거기 보면 특별하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밤에서 낮을 나누고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과 달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6절에서 특별하게 두 개를 조금 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온 우주에는 우리가 알기로 지금까지 밝혀지기로 뭐 태양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그러한 별들도 있고 뭐 위성 중에서 달보다 더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위성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태양과 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광채, 작은 광채 이렇게 하면서 밤을 다스리고 낮을 다스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이 태양, 달이 누구를 또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son, S-O-N, 아들 할 때 son은 S-O-N이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S-U-N, son, 태양, 발음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 해가 자기 침소에서 이렇게 힘 있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시편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는 낮이었습니다. 낮.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녁에 해가 붉은 노을에 이렇게 깃들듯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지금이 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좀 전에 본 로마서에 보니까 밤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밤이 많이 지났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에도 많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지났겠죠. 그래서 밤이 많이 지나고 이제 낮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다시 떠오를 날이 오는데 그게 이제 재림이죠.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르시는 때가 옵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사이에 세상은 밤이고 이 밤중에 깜깜한 이 세상을 그러면은 밝히는, 밤에 밝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달인 거죠. 달.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를 달로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달로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빛을 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빛이긴 빛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빛이다. 그래서 교회가 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을 보면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와 이제 어떤 전체교회를 얘기할 때 달이라는 것이 강원도에서 본 달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서 본 달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 달이라는 거죠. 같은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지역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따로 있고 실제적인 교회가 따로 있고 저 지역에서 세워지는 실제적인 교회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달은 또 이제 하나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와 저 지역에 세워지는 지역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교회 교회는 하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또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밤이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가 이제 조만간 온다.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니까 의의 태양이 이제, 의의 해가 이제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끝났거든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의의 해가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400년 후에, 말라기 기록되고 4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성취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떠오를 해가 지금 이제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14장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교회 내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인데 특별히 판단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이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이제 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왜 고기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가 먼저는 그 이교도 신에게 이제 희생 제사로 바쳐진 이후에 이제 그 고기들이 다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도 고기를 먹는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자가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죠? 그런 고기건 저런 고기건 어디에 받쳐졌건 그건 별거 아니니까 내가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 그렇죠? 그런 거 안 먹고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그렇죠? 저는 믿음이 저렇게 약해갖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데 왜 저런 걸 먹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판단의 문제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제 먹는 문제에서 날을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문제 이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쭉 얘기한 게 결국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와 먹는 문제 이런 걸 지금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아, 판단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얘기를 하네요. 아, 뭔가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판단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는 판단할지니라 그랬네요. 뭔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판단하지 말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자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읽어야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것 같아서 일단 읽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럼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거는 몇 번을 들어도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다른 때도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논쟁이 어쨌든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잠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judge,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개념이 잘 안 서는데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조금 크게 담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분별, 하나는 정죄. 그러니까 분별의 개념이 있고 정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도움이 되실 분들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examine한다, 그러니까 시험한다, 심문한다, 또는 평가한다, 감정한다, 또는 진단한다, 또는 어떤 무엇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 결정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분별한다,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를 분별한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벌준다, 컨뎀, 정죄한다, 또는 심의한다, 또는 고소한다, 이런 의미도 이게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분별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구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결단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구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목적으로 하는 비난과 정죄와 고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일단 개념이 두 개구나. 요거를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만, 아, 어디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언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시죠. 판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유명한 장이 마태복음 7장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아,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단어가 척도로 잰다,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장 자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 위선자다. 이제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자가 위선자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들보가 뭔지는 아시죠? 들보가 이쑤시개인가요? 전봇대 전봇대만큼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대들보 그러면은 이제 집안에 이렇게 이 가로지르는 그 아주 중요하고 제일 그 힘을 많이 받는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까? 참 과장이 좀 심하죠.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가죠? 예.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이 표현 방식, 유대인들이 조금 표현이 세대요. 예. 조금 이 무협지처럼 좀 뻥이 센 건가요?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세다 그럽니다. 이 과장이 좀 심하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의 표현 방식대로 예수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들보 내 눈에 들보가 들어 있는데 상대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덤벼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는 상대의 여기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것이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까 제가 판단의 의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별, 하나는 정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분별하지 말라는 건가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어떤 것이 성경적 입장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교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들 다 그냥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금 이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들보와 티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했어요? 상대방의 티를 빼고 싶어 했어요. 티를 빼려면 가만히 가서 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야, 너 티 있네? 드러내야죠. 그렇죠. 야, 너 네 눈에 티 있네? 이리 와봐. 내가 빼줄게. 그렇죠. 상대의 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일단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너 잘못되어 있어. 내가 고쳐줄게.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판단인 것이죠. 그렇죠. 문맥상.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건.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본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에서도 지금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나름대로 강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음식이라는 건 다 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뭐 어디에 받쳐졌건 그건 문제될 게 없으니까 난 다 먹어 이러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우 저런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하면서 이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이 판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아 그래도 우리가 뭐 명절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 뭐 유월절이 됐든 그것이 뭐 장막절이 됐든 뭐 이런 아 이런 명절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날을 특정한 날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귀히 여기는 사람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게 될 때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생겼는데 그걸 서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경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죄가 있다고 믿어도 좋고 죄가 없다고 믿어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 그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 죄인이에요. 예수님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셨거나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더라도 사시면서 죄를 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한쪽만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또 저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좀 자꾸 또 이렇게 겸손하게 되죠, 사람이. 처음 할 때는 막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여지가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의 경우에는 뭐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주적인 교회가 있냐 없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독립신문에게 흠정역 쓰면서도 어떤 분들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건 로마 캐톨릭 개념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 성경에 나오는데 왜 없냐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잉태되듯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고 공개적으로 그것이 시작되는 때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듯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사실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 차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판단에 대한 말씀 중에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7장을 이제 인용해서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엔 절대로 토를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보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그러니까 판단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한 것이 주님께 주께로부터 받는 일종의 징계가 또 된다 이렇게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실행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구별도 하고 또한 일종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징계가 자기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4장 로마서 14장의 13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이 판단은 누구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죠. 내가 혹시 저 사람, 저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는 않았나? 내 이러한 행동이 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죠. 그건 하라는 거죠, 여기.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거리, 즉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나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런 게 판단이 잘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은 판단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 두 번째, 교리적인 분별을 위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좀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판단해라. 예. 그러니까는 이때 너희는 나를 정죄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교리적으로 옳은 말씀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교회 내에서 여자가 이제 덥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덥는 문제 때문에도 또 논란이 많죠. 이것이 어떤 너울 같은 거, 수건 같은 걸 여자가 이렇게 카톨릭이나 형제교회 이런 데처럼 이걸 덮는 거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여자에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뭘 뒤집어 쓰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머리를 빡빡 밀고 이교 사제처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비구니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빡빡 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뭐 이런 거를 니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그거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분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간음의 문제가 있는데 12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건 뭐 니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 안 하냐 그거죠. 왜 판단 안 하냐. 그렇죠?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해서 출교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해야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대언을 얘기할 때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단할 것이요. 분명히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대언을 이해할 때 이 대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 쓰일 때 1차적인 대언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대신 말하는 게 대언이에요. 우리 프로퍼사이 할 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대신 전달해 말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대언의 지금 어떤 문자적인 1차적 의미란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말하게 하시면 미래의 것을 대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퍼사이라는 단어를 예언으로 먼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으로 번역해 놓고 대신 전에 말하는 것, 그래 놓고 대언 안에는 현재의 내용과 또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말하라고 하시면 미래의 것도 포함된다. 그게 이제 소위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그럼 대언이 있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받아서 말하는 것, 이 프리칭,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언으로, 일종의 대언으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절대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은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니까 절대 비판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라가 아니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 형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못된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공개적으로 뭘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해서 이런 건 이렇지 않을까요? 제기를 해서 그것이 또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도 판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풍성하여 이러이러이러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단에서 풍성하다. 판단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판단하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교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정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치리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분별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성경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이 판단이 어떤 이제 일종의 어떤 징계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 말씀에도 선악 분별하는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선악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였지만 사실 그게 안 됐죠. 그렇게 되지 않았죠. 더 혼란스러워졌죠, 인류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뜻은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회복된 사람들은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왜 절대 좌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허락하시는 판단이 있고 금하시는 판단이 있는데 허락하시는 판단은 교리적인 분별입니다. 교리적인 분별. 그래서 목양자, 성경교사 이런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분별하는 거 정당한 것입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의 실행에 관한 분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믿음과 실행에 관한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그렇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성경에 허락하시는 판단이에요. 성경에 금지하시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고 상대를 허물려는 판단. 이걸 금하시는 거죠. 자기 의의. 나는 내 눈에 티끌 하나도 없어. 근데 넌 티끌이 있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상대를 허무는 판단은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무시해야 되고 또 기분 나빠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지체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쉽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로마서 14장에서 상대의 어떤 이 교리적 입장차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금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 판단자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는데 자기 자신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쪽, 네 쪽 마구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판단하고 언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고 계셔서도 마지막에 깨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찬송 원하시는 찬송 같이 한장하십시다. 411장, 411, 411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411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 오전과 오후 이렇게 저희가 저희 생애에 주어진 이 시간들 중에 이 날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즐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더욱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저희 영들이 계속해서 강건해지게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각자 흩어졌을 때에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